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24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남부지역 헤르손에 폭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도로에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원 3명이 헤르손 지역 일부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백만 명을 어둠에 빠뜨린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이번 주 미국 전역을 매서운 겨울 폭풍이 휩쓸면서 25일 현재 최소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명의 사망자는 추위에 대한 노출과 빙판길 사고, 그 밖에 눈폭풍과 한파 영향으로 숨졌습니다. 23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인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닥치면서 140만 가구와 사업체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공항에선 2,386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폭탄 사이클론은 캐나다 근처의 오데오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리오그란데까지 걸쳐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넓게 뻗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미국 인구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겨울 날씨 주의보나 경고 아래 놓였으며 서부 로키 산맥 동쪽에서 동부 에팔레치아 산맥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영하 45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북부도시 버팔로는 22.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6년에 세워진 이전 기록 12.6인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암투병 중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의 가족들이 펠레가 입원 중인 상파울루의 병원에 모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82살인 펠레는 11월 말부터 상파울루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 입원해서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번 주 초 펠레의 암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심장과 신장 기능 장애와 관련해 고강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펠레의 아들 중 한 명이 병원에 도착했고 펠레의 딸 중 한 명은 인터넷 사회 연계망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레는 앞서 2021년 9월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펠레의 가족이나 병원 측은 당시의 종양이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펠레는 1958년과 1962년, 1970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3번 이끌었고 77골로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역대 최다 득점자 중 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펠레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내년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심화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군함은 지난주 동중국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면서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고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중국이 러시아와 공통점이 있지만 모두 처우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미래는 여전히 러시아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 기술에 묶여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산업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왕 부장은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공급망을 분리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완강히 중국을 주요 경쟁국으로 보고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봉쇄와 탄압,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중국이 급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곳 미국은 12월 25일 성탄절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날을 전후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을 나누는 다양한 풍경들로 주위가 훈훈해집니다. 거리에는 구세군의 기금 모금 자선 냄비가 곳곳에 놓이는 등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모금 행사도 열리죠. 그런데요,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계속되고 있는 특별한 모금 운동을 소개합니다.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틱톡 인플루언스가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한 대형 유통 상점을 들어간 이 인플루언서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돕고 있는 미국인 할머니를 보면서 저기 지팡이를 가진 여성을 보라면서 이름은 모르지만 직접 가서 물어보겠다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곧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할머니는 나는 카르멘이다 라고 답을 하죠.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은요, 이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많은 나이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요. 3만 7천 명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2만 2천 번 영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유됐고요. 이 소식을 전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200달러를 기부한 어떤 사람은 이분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여성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에는 할머니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가 소개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약 일주일 동안 12만 9천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령의 월마트 노동자를 돕는 손길은 이게 시작이 아니었더군요. 카르멘이란 여성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 미국인 남성은 월마트에서 일하는 82세의 퇴역군인 할아버지인 부츠 씨를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요. 목표액 10만 달러를 마련했는데요. 이 남성은 부츠 씨가 그 여생을 타주에서 사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세요. 부치, 은퇴를 즐기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12년 12월 넷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비만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비만이거나 과이며 암, 골관절염, 그리고 심장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40% 이상이 비만이고 30%는 과체중입니다. 심장질환과 암, 신장질환을 포함한 최소 200가지 질병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요. 거의 10년 동안 미국의학협회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했죠. 그러나 날씬함을 미화하는 나라에서 과체중은 일부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빈약한 의지력, 나쁜 식습관 등 이 부적절한 운동의 결과로 보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입증이 돼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 신약은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마운자로와 오젬픽 그리고 오젬픽의 비만 치료제 워고비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 1회 자가 투여한 약물은 평균 체중의 15에서 22%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게는 약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한 달치 가격이 $1,000에서 $1,300에 이르는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몇 파운드 감량을 위해서 당뇨병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당뇨병 옹호자들은 그 치료법이 혈당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해 예약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체중 문제가 있는 환자는 새로운 약물이 절실히 필요하며 당뇨병 환자보다 치료법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노동자 파업.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기업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진 미국에서 올해 노동자 파업이 대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미국 내 파업이 370여 건,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파업보다 약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파업 참가 규모도 올 상반기에만 7만 8천 명이 참여해 전년 동기 3배에 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9월 미네소타주에서 1만 5천 명의 간호사가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간호사 파업으로 평가됐고,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레드컵 데이에 맞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철도 노동자들 역시 올해 파업 직전 수준까지 갔었죠. 이런 이유에 관해 팬데믹 이후 노동자 부족, 낮은 실업률 등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파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등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자극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넬대 프로젝트 책임자는 최근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유로 건강, 안전, 인력 부족을 앞세우고 있음도 지적했는데요. 사회 전반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파업 증가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물가 상승도 노동자들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독자들께서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뭐였나요?
네. 북한이 연일 쏴대는 발사체. 이것은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쐈는데 이 소식이 이번 주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보도했는데요. 네. 발사 장면의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과 자료 전송 개통 그리고 지상관계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그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준비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한국 합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예, 북한이 보도하기 하루 전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약 500km를 비행했다는 것 외에는 그 분석한 재원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한 정보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그 초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방식에 의문점이 많아 보인다고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통상 위성을 개발할 때요, 아주 극심한 온도차와 방사능, 뭐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의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실험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위성 장비를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서 해당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국무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실 텐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운반체 외형과 분출된 화염 그리고 궤적 등을 볼 때 노동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도 같이 공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시험 중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항의 위성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번 시험 중에 촬영을 했다면 그 시점에 맞는 그 서울과 인천의 풍경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눈이 내린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의 기술은요, 정찰 위성 해상도를 0.3에서 0.5m 수준으로 보는데 사진을 찍는 기술이 분해능 20m, 지구 관측 위성으로도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아주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이 그럼에도 이런 사진을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공개한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이 북한을 곳곳을 탐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한국도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다수의 그 군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도 우리도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역시 선전용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대목인데요. 이 한국에 지지 않겠다는 경쟁심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에 이어서 김여정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막말을 쏟아냈죠. 위성 사진이 조악해서 실제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남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실제 각도로 쏴봐야 알 수 있다고 물고 늘어진다.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ICBM을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다고 위협한 건데요.
네.
그동안 북한이 ICBM을 고각으로만 시험 발사해서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 이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였는데요.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영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영내 긴장이 불붙듯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 자산의 영내 순환 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는 또 어떻게 봤을까요?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의 얘기입니다.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사고와 실패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부담과 또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북 관계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의 전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미북 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 분석은 누가 했나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마사오 다이그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나라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ICBM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이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미북 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지난 18일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에 찍힌 북한의 상황에 관한 기사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나타났습니다. 이 훈련장 곳곳에서 병력 대열이 열을 맞춰서 움직이고 또 공터에는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서 새로운 열병식 준비 정황인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훈련장이 어딘가요?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입니다.
네.
김일성 광장의 그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 10개의 대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한 채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대열이 움직이는 훈련장 내 도로 최소 3곳에서는 크고 작은 대열 6개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장 공터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잇따라 포착된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 열병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네.
그런데 본격적인 열병식 훈련 몇 달 전부터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장에 나타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4월에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바로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요. 역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모여들고 있고 과거 열병식 직전에나 동원됐던 규모의 병력이 훈련 초기부터 현장을 메우고 있어서 주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후속 기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찍힌 건가요?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20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훈련장 중심부를 가득 채운 병력 대열이 보였습니다. 이 사격형 점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런 대열이 무려 43개에 달합니다.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산해온 만큼 이날 훈련장에는 최대 12,000여 명의 병력이 운집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훈련 초기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이 일대에 모인 게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상 북한은 열병식을 약 두 달 앞둔 시점부터 훈련에 돌입하고요. 또 이후에 병력과 차량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관행 때문에 훈련 초기에는 뭐 지금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병력이 훈련장에서 관측되어 왔습니다. 준비 초기에는 적은 병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진행하다가 점차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을 늘리는 방식인데 올해는 병력 규모 면에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럼 훈련 초기부터 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배경은 뭘까요?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거나 실제 열병식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열병식 훈련장의 변화를 처음 포착해서 보도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내년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또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최근 몇 달간 제기되어 온 그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언제 어느 규모의 쌀을 샀다는 말인가요?
예. 자, VOA가 중국 해관총서에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24,573톤, 미화 $174,930의 정미를 수입했습니다. 정미는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756개 품목 중에서 수입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크기가 다른 정미 5,599톤, 275만 5,417달러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1,000만 달러가 넘는 쌀을 샀네요.
그렇습니다. 규모는 3만 172톤이고요. 금액으로는 1,283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중국으로부터 1,616만 달러치의 쌀을 수입한 뒤로 월별 수입액으로는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중국산 밀가루가 수입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11월 중국에서 6,596톤, 미화 238만 2천 달러치의 밀가루가 수입됐습니다.
네.
이는 전달인 10월보다 약 4천 톤, 금액으로는 약 15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두 나라 무역액은 감소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월에 북중 무역 총액이 1억 2,572만 달러입니다. 10월보다 약 18%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무역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쌀과 밀가루 등 곡물 수입량이 그리고 액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은요,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이렇게 곡물을 많이 수입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을 했고요.
네.
또 지난 8월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또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산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재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쌀 시간입니다. 전명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미 후 생활 그리고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전명훈은 매우 풍문화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 밑에서 가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전명훈에게는 내심 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발달된 문명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지금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고 이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 도착자 명단에 의하면 전명훈은 당시 나이 20세, 기혼, 서울 거주, 배 이름 도리코, 1903년 9월 21일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 의사가 원래는 유학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은 이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이 이민을 오는 분하고 이제 북미로 가시는 분 두 부류가 있는데 하와이는 이제 노동 이민으로 간 거고 이제 북미로 가는 분들은 대개 유학이나 혹은 이제 상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명훈 의사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이민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가는 것인데 전명훈 의사는 이제 노동자로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거 유학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직접 이제 미국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명훈 의사는 하와이 이민을 일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미로 가서 근대적인 학문을 공부할 그런 뜻으로 갔습니다.
그가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가 왜 하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적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이발지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전명훈 의사는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한인 노동자로 온 전명훈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명훈이 처음 갔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 한인들이 오아후 섬에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오아후 섬의 한 농장에서 노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농장에서 전명훈의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농장을 전전하면서 노동으로 호구를 해결하고 돈을 모아 미국 본토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과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서부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전명훈도 하와이에서 1년간 노동을 하다가 이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4년 9월 23일에 미주 본토에 건너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전명훈은 한인단체를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한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에 온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명훈도 상한 한인 미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 미션은 1903년 9월 안창호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인 미션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농장이나 철도 공사장, 광산 등을 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미션에 숙소를 정한 전명훈은 공립협회에도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1905년 12월 21일자 공립신보에 따르면 전명훈이 해관 건립을 위해 의연금 5원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공립협회에서는 토요일마다 공립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명훈은 매주 토론에 참석하여 국권 회복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했습니다. 또한 전명훈은 매주 일요일에 상항 한인천년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1908년 2월 한인청년회에서 초청한 토론회에서는 모험시대라는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명훈은 사업에 뛰어들어 한국 동포들의 알래스카 취업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명훈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명훈이 신한민보에 광고를 내고 알래스카 인부를 모집하던 중 친일 외교관 더햄 스티븐스가 미국에 와서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는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처음 계획했던 노동 주선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명훈은 동포들에게 알래스카 어업을 주선하여 동포 사회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이 충분하게 되면 알래스카로 떠나려고 할 때 스티븐스가 도미하여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게 되자 그를 처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스티븐스가 당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스티븐스의 공식 직함은 대한제국 외교 고문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면서 의사 조약을 했고 정미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1907년에 이제 정미 조약으로 이제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고문 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이제 외국인 고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를 대한제국 외교를 담당할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는데 스티븐스는 원래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국 그쪽의 공사관이죠. 그 당시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가 스티븐스를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하를 위해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일본은 스티븐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에게 김을 내운 조건을 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를 수행할 때 외교상 중요한 안건은 제한제국공사와 협의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할 것. 제국 정부의 대한 방침은 수시로 제국공사에게 내실할 터인즉 귀하는 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한국 외교상 중요한 관계사항은 신속하고도 숨김없이 제국공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제국 정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국공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외무성에 제출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은 스티븐스가 일본 정부나 제한 일본 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븐스는 훗날 한국의 국권을 제약한 을사늑약 차결의 악정섬으로서 한국인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한국에서의 스티븐슨의 언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1906년 1월 8일 공립신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미국 정부의 을사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얻은 약조가 아니라 그 약조에 대하여 대한제국 관료 몇 사람은 반대하였으나 그 외의 관료들이 낙종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실상은 일본이 위협함이 아니오. 그리고 한국 황실에 일병이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보호한 일본 순검 5명에서 6명뿐이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스티븐슨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 일본 정부가 스티븐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1908년 3월 3일 일본 요코하야마에서 배를 타고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스티븐스의 일정은 1908년 3월 14일에 보낸 전보를 근거로 하여 공립신보는 일탐돔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일본 밀정으로 표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우 생활과 전명훈이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아르덴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한 반격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기습을 감행한 다음 달인 1945년 1월 중순, 독일군은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 종식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45년 2월 말에 이르자 독일군은 라인강을 건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독일 본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 수도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독일에서 승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를린 곳곳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벙커에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도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 나치군을 이끌었던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가 사망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독일군은 공식적으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군에 항복했죠. 독일이 패배하자마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승리에 환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군이 독일이 설치한 죽음의 수용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 나치가 유대인 수백만 명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학살한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연합군이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태평양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군과 일본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여전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1941년 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미 군사 전문가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동시에 두 적을 상대로 교과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일본군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유럽을 장악한 독일군과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일단 유럽에서 독일군을 물리치는데 미군 병력 대부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승리가 확실해진 뒤에 모든 힘을 써서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합국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는 동안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급습해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초기에 거둔 여러 승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파괴한 뒤 필리핀에 있는 미군을 공격했고 며칠 만에 미국령 괌을 점령했습니다. 이어 태국에 상륙해 말라야로 진군했고 홍콩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일본인들은 인도네시아와 버마로 이주했습니다. 일본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했고 여러 지역을 장악해갔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전쟁 중이던 히틀러조차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공적으로 세력을 넓혀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미국 역사학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시기 태평양은 마치 일본의 호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 수도 도쿄를 기습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어떤 군대도 일본군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일본은 전쟁 목표를 더 확대하고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일본의 실수였습니다. 일본은 병력을 너무 넓은 지역에 급하게 전개했습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미국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몰두하느라 일본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그렇게 먼 거리에 걸쳐 통신망과 전투력을 확대하고 계속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태평양 중부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6개월 뒤인 1942년 6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령 미드웨이 섬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즈 역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듀크 엘링턴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재즈 역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 듀크 엘링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였고 악단장이었습니다. 심포닉 재즈의 완성자로 불리우는 그는 1920년대와 30년대 재즈를 꽃피우며 고고하고 세련된 사운드를 완성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함께 무려 2천여 곡의 재즈를 작곡한 정력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듀크 엘링턴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A 기차를 타세요, Take the A Train입니다. 대부분의 음악 애호가들은 이 곡의 첫 부분만 들어도 금방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는 것을 압니다. 듀크 자신도 언제나 공연을 할 때면 이 곡을 먼저 연주했습니다.
정식 이름이 에드워드 케네디 엘링턴인 듀크 엘링턴은 1899년 4월 29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흑백 인종이 분리돼 있었고 아프리카계인 엘링턴 가족도 워싱턴 시내 흑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엘링턴과 어머니 데이지 엘링턴은 모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엘링턴은 7살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아한 옷을 입은 그를 보고 너는 꼭 공작 같다고 말했습니다. 엘링턴의 의복이 귀족 같아서 공작, 즉 듀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장난삼아 그를 공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공작 듀크는 그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아노와 그림 모두에 뛰어났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 유명한 미술대학이 듀크에게 미대 진학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링턴은 음악에 더 흥미를 느껴 미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그였지만 10대 시절 몰래 당구장을 드나들며 악보 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연도 따라해봤습니다. 그가 맨 처음 전문 직업을 가진 것은 1916년 저녁 시간에 워싱턴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레그타임이라 불리우는 것이었습니다. 레그타임은 19세기 후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미 전역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듀크도 워싱턴을 방문한 악단들의 레그타임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신도 열심히 그들을 따라 연습했습니다.
여러 해 뒤 듀크는 자신이 그들 악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레그타임 송, 직역하면 여러 개의 손가락, Lots of Fingers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1923년 조그마한 악단을 조직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뉴욕시 할렘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 카튼 클럽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링턴과 그의 멤버들은 흑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링턴은 백인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점차 그의 악단은 규모가 커져 재즈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카튼 클럽에서 그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차츰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여러 곡의 연주를 취입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히트는 1930년 10월에 취입한 꿈같은 블루스였습니다. 명칭이 무드 인디고로 바뀐 이 곡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블루스 곡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협조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듀크는 각 멤버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해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댄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한 그룹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 그룹 저 그룹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듀크 엘링턴의 악단에 오면 여러 해씩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악단의 연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듀크는 단원의 특기에 잘 맞는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연주자를 두드러지게 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이들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같은 협조 방식은 엘링턴의 특징이었고 아름다운 음과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을 행복, 슬픔, 고독, 환희 등 깊은 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몇몇 연주자들은 당시 미국 최고의 재즈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단원들과의 조화로운 연주는 다른 어떤 악단도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려면 처음 그 곡을 연주했던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음악가 중 한 명이 쿠티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해 동안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큐티스를 위한 콘체르토는 쿠티 윌리엄스의 장점을 잘 살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작곡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멤버들 간의 융합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쉬지 않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밤이나 낮이나 버스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작곡을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그가 2000곡은 작곡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4시 30분 블루스입니다. 러셀 프로코프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가운데 엘링턴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프로코프는 자신의 연주 차례가 오면 그때마다 다르게 소리를 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까지 누구도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흉내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엘링턴은 여러 가지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무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색다른 악기를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 소리처럼 이용한 첫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수를 위해 작곡은 했지만 가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음악은 아들레이 홀이 부르는 크레올 러브콜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그가 피아노 연주자로서보다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리더로서 더욱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호는 듀크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악기는 바로 오케스트라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듀크 엘링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규모 악단의 인기가 떨어지자 듀크는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단원들에게 보수를 주었습니다. 듀크에게 오케스트라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언제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좋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작곡가들과 같이 그도 지나간 노래를 끌어내 편곡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엘 히블러라는 가수가 오케스트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듀크는 콘체르토 폴 후티라는 곡에 가사를 새로 붙이고 곡목도 내가 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로 바꿨습니다. 이 두 곡은 모두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엘 히블러의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입니다.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 Pay no attention to what's there. Why people tell a theme of anyone.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수백만에 달했고 그와 함께 연주를 한 음악가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폐암 선고를 받고도 그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교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여러 나라로부터 영예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도자들은 그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75세 생일을 맞은 후 한 달도 못 된 1974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암과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재즈의 전설인 그가 떠나가자 미국에는 수많은 공공시설이 그의 이름으로 개명되고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들이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재즈 역사의 거성 듀크 엘링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